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성김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세 나라 수석대표 회동 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도는 명백하며 현재 어떤 개발 단계에 있든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동은 북한이 최근 핵무기 소형화와 다종화를 주장하고 한반도 서해상에서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내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잇따라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정부군 병사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이번 공격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팔루자시 외곽에서 어젯밤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는 안바르주에서 ISIL을 몰아내기 위한 대규모 공세에 나섰으며 오늘도 안바르주도 라마디 외곽에서 보급로 차단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군의 전투 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데 이어 백악관이 이라크군에 대한 지원 약속을 재확인함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대전차 화기를 포함해 이라크군이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당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납치, 고문, 살해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가 지난해 전쟁 중 팔레스타인 주민 23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에게 고문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당시 표적이 됐던 팔레스타인인들은 하마스의 정치적 경쟁자들이거나 이스라엘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위스 경찰이 부패 혐의에 연루된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고위 간부 6명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피파 간부 등 14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에게 공갈, 금융사기, 돈세탁 등 모두 47건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스포츠 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 대회 판촉권과 후원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는 국제축구의 부패상을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운 24년간에 걸친 오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연방법무실은 이들이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스위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 열리는 피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금까지 1,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 85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한 개 지구에서만 200여 명이 한꺼번에 숨진 곳도 있습니다. 또 인접주인 텔랑가나주에서도 적어도 26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 동부 오디샤와 웨스트벵갈 그리고 서부 해안가인 구자라트주 등에서도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사망자들 대부분은 노인이나 노숙자 등 취약계층이거나 극심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활동해야 하는 건설직 노동자 등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서 최근 계속된 폭우와 홍수에 따른 사망자 수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5일과 26일에 걸쳐 6시간 만에 300mm의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린 텍사스 휴스턴시에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애널라이즈 파커 휴스턴시장은 4천 채의 가옥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가운데 미 국립기상청은 휴스턴 지역에 또다시 천둥을 동반한 폭우 가능성을 예보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주내 40여 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멕시코에서도 강력한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발생해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가옥 수백 채가 파괴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We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nhancing pressure and sanctions on North Korea.
북한이 서해에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운 신형 스텔스 고속 함정을 배치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군이 서해 접경 지역에 구축 중인 방사포 기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that further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16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국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27일 동시에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미한 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한 동맹의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여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 변화와 범세계적 차원의 도전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무와 경제 등 양자 차원의 협력 재고 방안을 비롯해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 방안, 그리고 범세계적인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등에 대한 동반자 관계 확대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청와대는 예상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3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의 올해 국가안보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 4개국 정상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라이스 보좌관은 초청 배경에 대해 미국에게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 DC에 머무르면서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텍사스주 남동부의 대도시인 휴스턴을 방문한 뒤 오는 19일 귀국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하도록 활용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관련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그리고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담을 한 뒤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nhancing pressure and sanctions on North Korea.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사실상 자신들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데 미한일이 협조하는 것 말고 어떤 선택권도 준 게 없다며 세 나라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가 이번 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북한 내부 정세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 움직임이 최근 들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 나라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과 핵능력의 고도화,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내부 정세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보다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며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일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와 SLBM 사출 시험 등을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 본부장은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여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SLBM 사출 시험을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런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미한일은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세부적 방안을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추가 협의를 벌일 방침입니다. 특히 황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이번 3자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2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납니다. 황 본부장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일 북경에서 한미가 연이어 중국과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관련 대책을 수기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SLBM 사출 시험을 한 데 이어 핵 타격 수단의 소형화와 다종화 등 핵 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며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재개될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모르글로프 차관은 오늘 리아노버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현재 회담 참가국 모두와 매우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회담 재개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징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모르글로프 차관은 이날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 북러 관계와 한반도 상황 그리고 국제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시험 운항했던 스텔스형 고속정 VSB를 전력화해서 서해 지역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이 고속정을 이용해 서해에서 치고 빠지기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침투형 고속함정 VSB를 전략화해서 서해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은 지난해 북한이 VSB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으며 최근 들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근처에서 자주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2013년 VSB 건조공장을 찾아 전력화를 독려했습니다. 현재까지 5척 안팎의 VSB가 전력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VSB에는 30mm 함포와 공격용 어뢰가 탑재돼 있으며 파도를 뚫고 시속 90km 이상 고속주행을 할 수 있어 서해 지역의 기습침투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함정 가운데 가장 빠른 유도탄 고속함은 시속 70km입니다. 안보국방 전문가인 차두현 통일연구원 개건연구위원입니다.
침투용으로서는 반잠수용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수상함정화된 건데 이제는 동급의 하이테크 수상함정을 가진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량화되고 잡기가 힘들고 빵 때려놓고 곧바로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이제 도망가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든 듯 이런 전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한국군 당국자는 북한 함정들의 경우 노후하고 한국 해군 함정보다 성능이 떨어져 해군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유사시 고속 침투를 할 목적으로 VSB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만든 VSV의 경우 한국군의 레이더망을 피하도록 뱃머리를 뾰족하게 만들었으며 선체에는 관측을 회피하기 위한 스텔스 도료를 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VSV가 서해에서 치고 빠지기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VSV의 움직임을 비롯해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군이 서해 접경지역에 구축 중인 방사포 기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굳건한 영내 방어 의지 역시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구체적인 국제 의무 이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BOA에 북한이 서해 연평도 인근 무인도인 갈도에 122mm 방사포 진지를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26일 북한군의 이 같은 동향을 밝히면서 갈도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과 연평도 사이의 거리 등을 볼 때 한국군의 작전 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한국과 밀접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steadfast in its commitments to the defense and its allies. 한편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미국 대표로 참석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Special envoy for six-party talks, Sid Seiler will attend NEACD. We refer you to the event organizers.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국제 분쟁 협력 연구소가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 국방 당국자와 학자들을 초청해 매년 진행하는 다자간 안보 대화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해군은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울산에서 해군의 두 번째 기뢰 부설함인 남포함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배수량 3,000톤급인 남포함은 길이 114m, 폭 17m, 높이 28m 규모의 최대 속력 시속 42km로 승조원 12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남포함은 전자해도 항해 체계와 함께 기뢰 이동거리 제어 체계를 갖춰 짧은 시간에 대량의 기뢰를 정확한 위치에 부설할 수 있습니다. 남포함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기뢰를 제거했던 남포 소해작전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미국은 대북 경제관여 정책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 운행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핵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간 관계 증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총재의 고문은 26일 워싱턴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 기고문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통해 북한이 동북아시아에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길로 접어든다면 핵심 안보 문제를 다루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 주도의 다자 개발 은행으로 올 연말 이전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 시설 재건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그 비용을 지원한다면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 논의가 수월해질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다자 협의체를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자 회담을 재개하거나 북한의 핵확산 위험과 동북아 안보를 논의할 새로운 틀을 만든 뒤에 핵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간 관계 증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접근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주장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한국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지지해 한반도의 안정과 점진적인 남북통합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동북아시아 개발은행 설립을 주장해온 만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한국의 이런 구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관국 자격을 부여해서 이 은행의 운영 방식과 절차를 이해하도록 기회를 주면서 단계적으로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뱁슨 전 고문은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경제금융통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큰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소규모 사업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북한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북한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간의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뱁슨 전 고문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회원국이 되는데 필요한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핵 문제와 대남 도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정치적 걸림돌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원국들의 은행과 기업이 북한과 거래할 경우 금융 제재 수단을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는 오늘 유라시아 철도 발전과 남북철도 연결을 지지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선언문은 유럽과 아시아 간 대륙횡단 노선을 통한 국제철도운송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국제철도협력기구가 주관하는 대륙횡단 철도노선과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계에 상호 관심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북 철도를 포함한 전체 유라시아 지역 내 철도와 정부, 운영자 등 관계자들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8개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통한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기구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강냉이와 밀국수를 지원했습니다. 오는 7월과 8월에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인대북지원단체인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강냉이 60톤과 밀국수 10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윤유종 대표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과 5월 초 밀국수 10톤과 강냉이 60톤을 각각 북한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이어 지난 2일부터 일주일 동안 강원도 원산시와 문천시의 병원과 중등학원, 애육원 등을 방문해 식량이 어린이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게는 다섯 군데 갔는데 네 군데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거기가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가 네 군데가 강원도 인민병원하고, 네. 그 다음에 문천 중등학원하고, 원산 중등학원하고, 애육원하고, 이렇게 네 군데만 했어요. 거기에서 다 완전히 확인하고, 놀아주고, 그러고 왔죠.
이 단체는 1년에 두 차례 강냉이 60톤과 밀국수 10톤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냉이는 중국 단동에서 서포역으로 운송돼 원산의 국수공장에 보내져 매달 10톤씩 강냉이 국수로 만들어집니다. 이 국수는 강원도 인민병원과 문천시의 중등학원, 원산의 중등학원과 초등학원, 애육원, 육아원 어린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윤유종 대표는 오는 7월과 8월에 추가로 강냉이 60톤과 밀국수 10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유종 대표는 이번 방북 기간 중 북한의 조선교육후원기금과 새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지원 물품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는 지난 1997년부터 북한에 식량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품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식량 외에도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통해 축구공 50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윤유종 대표는 올해는 자금 부족으로 축구공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2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국제인권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인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06년 북한을 탈출한 장애인 탈북자가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씨가 26일 노르웨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인권행사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For the last seven decades, the ruling Kim family has deceived the North Korean.
지 씨는 통역을 통해 집권 김 씨 일가가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던 지난 1990년대에도 곧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 씨는 세계 각국의 인권 관련 인사들과 정부, 비정부 관계자들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24명의 연사 가운데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지 씨는 14살이던 1996년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기차에서 석탄을 훔쳐 파는 일을 하다가 기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당시 병원으로 실려가 수혈이나 진통제도 없이 다리와 팔을 잘라냈던 끔찍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동생들이 구해온 음식으로 연명하던 지 씨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 오다가 공안에 붙잡혀 구타 등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특히 장애인이란 이유로 자신을 더 가혹하게 다루는 북한 당국의 환멸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using the crutches, I embarked on a 6,000-mile journey to the jungles of.
지 씨는 목발 하나에 의지해 중국과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 이르는 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에 나섰다며 그 과정에서 고통이 너무 심해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웠다며 다시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11월에 서울에 입국한 지 씨는 2010년에 북한인권 청년단체인 나우를 결성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우는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어린이와 장애인, 여성 등 100명 이상을 구출했다고 지 씨는 밝혔습니다. 지 씨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I say to you that a free North Korea is possible with your help.
국제사회가 돕는다면 북한에도 자유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이 주관하고 노르웨이 외교부와 노르웨이의 프리트 오드 재단 등이 공동 후원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7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0년 강철환 씨를 시작으로 2013년에 박상학, 그리고 2014년에는 박연미와 이현서 씨 등 탈북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대학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북한인권학생연대란 이름으로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단 일주일 전에 사전 공지했고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자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북한인권 관련된 캠페인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사무실.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흔한 대화 주제인 연예인 얘기나 이성 얘기가 아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특별해 보입니다.
자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캠페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이제 스스로 참여해서 뭔가 자기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북한 인권이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북한 인권 학생연대 회원들. 북한인권학생연대는 북한인권페스티벌과 국제대학생 교류사업, 북한인권국제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있는데요. 북한인권학생연대의 문동희 대표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인권학생연대는 2003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고요. 대학생들에게 북한인권에 대한 교육 그리고 행사에 또 참여를 시켜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대학생들의 토크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북한인권의 실상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행동하고 나서지 않는 이유가 그것들을 몰라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릴 때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2003년에 출범한 북한인권학생연대는 현재까지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며 여러 대학교의 통일 동아리를 만들고 지역별로 지부를 세워 곳곳에서 북한인권 개선 및 통일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모인 학생들, 어떤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 회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인권이나 북한에 대해서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에 있는 어린 친구들,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좀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올바르게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관심이나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좀 많이 요새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게 원인이 사실 이제 북한이 굉장히 독재사회이고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바뀌는 문제들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보면 점차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수용소가 줄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더 변화가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사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큰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을 보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북한인권학생연대의 문동희 대표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캠페인 같은 걸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가 용산역에서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북한인권 사진전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제 한 지나가시는 분이 이제 이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지 잘 몰랐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실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대학생들 중에서도 정치범 수용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걸 알게 됨으로써 좀 더 관심이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전히 많이 모르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더 알려서 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걷기 대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걷는 거리에 비례해 만들어진 적립금을 탈북 청소년에게 기부하는 통일 유니워크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했는데요. 또 5월과 6월에는 자유통일 아카데미를 열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모의 유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북한인권학생연대 회원들은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안아서 그들을 그 시기 통일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잘 화합해가지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독일과 같은 그런 멋진 나라를 이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이제 과거의 아픔도 있지만 이제 통일을 만들어서 이제 그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멋진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그렇지 뭐 안 될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능히 그렇게 되고 이 시대 청년들이 깨어 있고 그 통일을 갈망하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또 그들을 이제 받아 안고 이렇게 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분명히 이제 그런 이제 그 날이 올 것이고.
대학생 북한인권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아 그래도 아직 한국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명도 받고 아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 학생 연대인 만큼 조금 더 우리 대학생들이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통일법 연구 라던가 전문가 아카데미 그리고 대학생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영향력을 가져서 더 많은 학생들이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BO의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국제축구연맹 피파 부회장 등 고위 간부들이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간부 여러 명을 기소했고 스위스 정부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에서 천만 위안 이상을 가진 부자가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고요. 또 199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국제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 축구 연맹 FIFA 고위 간부 여러 명이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된 거죠?
그렇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FIFA 고위 간부 7명이 전격 체포됐는데요. 이번 체포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스위스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해서 FIFA 고위 간부 14명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소된 인사 중에는 제프리 웹, 현 피파 부회장과 에우헤니오 피게레도 부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상당히 여러 명인데 그중에 피파 회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피파 회장이 제프 블래터 회장인데요. 이번에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이번에 기소된 인사들이 대부분 이 블래터 회장의 진영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었고요. 또 이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 정부도 별도의 부패 혐의를 조사 중이어서 앞으로 이 블래터 회장이 기소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피파가 국제축구계에서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그동안 행사해왔기 때문에 이번 체포 소식이 더욱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미국 법무부의 기소장을 보면요. 피파 고위 간부 14명을 모두 47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예.
이 공갈과 금융사기, 돈세탁 등의 범죄 혐의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요. 이 월드컵을 포함해서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 판조권, 후원권 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스포츠 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것입니다.
예. 자, 이런 뭐 혐의 자체가 워낙 위중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뭐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요. 이번에 기소된 인사 중에 4명, 그러니까 14명 중에 4명이죠. 이미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예.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피파 집행부의 부패가 만연해 있고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밝혔고요. 이들이 20년 넘게 자신들의 직위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악용해서 뇌물과 뒷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를 진행한 이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도요. 피파에서는 불법적인 거래와 뇌물이 사업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파가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축구계는 물론이고요. 전체 이 스포츠계에서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함께 이 가장 막강한 기구고 또 이 월드컵 중계료, 또 월드컵 후원권, 판촉권 등을 팔아서 이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부패 수사의 파장이 얼마나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스위스 당국 역시 지금 피파를 겨냥해서 별도의 부패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피파 관계자들의 체포는 이 스위스에서 이루어졌지만 미국 법무부에 이제 요청을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
스위스 당국도 이제 별도의 부패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 아직 정식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고요. 2018년과 2022년 이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이 부패 행위와 관련해서 이 돈 세탁 등의 역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일부 인사들을 조사 중이라는 게 이 스위스 당국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에서도요, 이 FBI가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 이 부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이 보도가 여러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따라서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위스 당국은 이미 취리에 있는 피파 본부에서 이 부패 혐의를 보여주는 관련 자료, 문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피파로서는 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은데, 공식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피파는 이번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미국과 스위스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뭐 부인하거나 하는 그런 입장은 없었습니다.
예.
또 2018년, 2022년 이 월드컵 개최지가 이 앞서 이제 러시아와 카타르로 결정됐는데 이 선정된 개최지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피파는 지난해 이미 이 월드컵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서 부패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되면서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 결과는요, 윤리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제한적이고 또 월드컵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내려졌었는데, 하지만 미국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 심각한 부패 혐의를 발견했고 이 고위 관리 여러 명을 전격 기소한 것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소된 14명 중에 4명은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지금 피파 회장 선거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제프 블레터 현 회장이 경쟁자인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를 누르고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예,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기소된 인사들이 대부분 이 블레터 현 회장을 지지하는 블레터 회장 진영의 인사들로 이제 분류가 됐던 인사들이고요.
예.
따라서 이번 수사가 피파 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고, 한편 피파는 블레터 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런 공식 입장도 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블레터 현 회장과 경쟁할 후세인 왕자는 오늘은 국제축구계에 매우 슬픈 날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5일 인터넷에 상당히 이례적인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란 정치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요?
네, 이런 영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었는데요.
예.
그동안에 뭐 이란 정부나 또 이란 최고 지도자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공개가 됐지만 이란 정치권에서 특히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그것도 영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
더욱 주목이 되고 있고요. 영상은 이란 국회의 비공개 회의 장면을 누군가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인데요. 이란의 협상 대표인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이란 국회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흐디 쿠차그자대 의원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차그자대 의원이 자리프 장관을 이 반역자라고까지 심하게 부르자 자리프 장관이 분노하는 장면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내부 상황이 뭐 고스란히 찍힌 건데 누가 이걸 촬영한 걸까요?
동영상 화질은 좋지 않은 편인데요. 따라서 이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중에 한 명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일부 의원들은 촬영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황을 보면 뭐 이런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핵협상에 대한 불만이 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불만이 불거져 나온 적이 있었죠. 강경파에서는 이란이 핵개발을 제한하는 기간 또 사찰 방법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보를 하고 핵주권을 침해당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강경파들이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으니까
예,
이 두 나라의 강경파들의 우려가 정반대죠. 하지만 이제 이란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핵 개발로 인한 경제 제재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다수의 국민들이 핵 협상을 반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잠정 타결 소식에 뭐 테헤라는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이 강경파 정치인들도 핵 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는 이 조심스러웠고요. 그동안 강경파인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도 그동안 큰 틀에서는 핵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해왔죠.
예.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란이 군 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초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이란의 이제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이 이란 국회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통제된 접근을 허용하는 안에 동의했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이란 국영방송이 전했었죠. 이는 앞선 지난주에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군사시설은 사찰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한 것과도 조금 배치가 되는 내용인데요.
예.
이란이 이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허용하는 문제가 그동안 협상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란 정부의 입장에 확실한 변화가 있고 또 앞으로 협상 타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뭐 핵협상 여전히 진행 중이죠?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지난달 2일에 이 핵협상 타결을 위한 방안에는 이제 동의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안에 최종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란 핵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6개국은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독일입니다. 이란 핵협상의 목표는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한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 우려를 중식하고요. 대신에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제해서 이란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또 국제사회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돕는 것이 핵협상의 목표입니다.
예. 자, 그동안 이스라엘 총리가 이 핵협상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런 입장을 밝힌 건가요?
네, 또 이제 더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어제 이 자국을 방문한 빌 캐시디 미국 상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보다 1000배 이상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이란 핵협상에 반대해왔죠.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이에 관한 연설까지 하면서 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관계가 심각하게 냉각되기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현재 입협상 중인 내용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가 없고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폐기하고 더욱 강력한 내용의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도 이제 주요 6개국이 이란과 협상을 서두르다가 나쁜 결과를 낼까 우려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지만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강력한 타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부자들, 그러니까 백만장자들이 급증했다고요.
네, 중국 기준으로는 뭐 천만장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계 이 투자 자문회사인 베인 캐피탈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에서 투자 가능한 자산이 천만 위안, 미화로는 160만 달러 정도인데 이 천만 위안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00만 명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2010년 이후에 4년 만에 두 배로 늘어간 것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올해 말에는 12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아주 가파른 증가세인데 부자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보고서는 인터넷을 비롯해서 새로운 업종들이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또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중국의 천만장자 100만 명 중에 80%가 50대였다고 하고요.
예.
또 이번 보고서가 중국 부자 2,800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벌였는데 앞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36%가 기술과 생명공학 또 대체에너지 같은 상당히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답하고 있고요. 제조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을 꼽은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자들의 지역별 분포도 흥미로운데요. 광둥이 1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베이징과 상하이, 장수, 저장, 쓰촨 등도 이 천만장자가 5만 명 이상 있는 지역이었는데 특히 이제 올해 흥미로운 점은 내륙 지역인 쓰촨성이 처음으로 이제 천만장자가 5만 명 이상 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된 건데 이 중서부에 있는 쓰촨성이 처음 들어간 것은 그만큼 이 중서부의 성장세가 빨라지면서 이 바다와 접한 이 연해 지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군요. 중국 최고 부자는 그럼 누굽니까?
알리바바라는 이제 역시 인터넷 상거래 업체로 부자가 된 마빈 사장인데요. 재산이 356억 달러로 얼마 전에 블룸버거가 집계한 세계 200대 부자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했었고요. 특히 중국에서 자산이 미화 10억 달러 이상인 엉망장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앞서 이 스위스은행인 UBS가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200명이었는데 올 1분기에만 48명이 새로 생긴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는 미국의 570명보다는 적지만 말씀드린 대로 증가세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억만장자 수가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부자 얘기를 한참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이런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유엔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1990년에 전 세계에 굶주리는 인구는 10억 명이었는데 이제 8억 명 미만으로 줄었고요.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세계 인구가 19억 명이나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더 고무적인 진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 정도니까요.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굶주리는 셈인데 유엔은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서 식량 생산성 향상과 동반성장 또 사회보호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7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은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기온 33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신의주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 25도가 되겠습니다. 해주와 개성 모두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기온이 28도, 개성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에 구름량 점차 줄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 함경북도 청진은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도 16도에 머물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역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는 14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량강도 해산은 오후 들어서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자강도 강계와 희천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 30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백성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세 나라 수석 대표 회동 뒤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도는 명백하며 현재 어떤 개발 단계에 있든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황준국 육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동은 북한이 최근 핵무기 소형화와 다종화를 주장하고 한반도서 해상에서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내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잇따라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정부군 병사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이번 공격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팔루자시 외곽에서 어젯밤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는 안바르주에서 ISIL을 몰아내기 위한 대규모 공세에 나섰으며 오늘도 안바르 주도 라마디 외곽에서 보급로 차단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앞서 애슈턴 카터미 국방장관이 이라크군의 전투 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데 이어 백악관이 이라크군에 대한 지원 약속을 재확인함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대전차 화기를 포함해 이라크군이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당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납치, 고문, 살해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가 지난해 전쟁 중 팔레스타인 주민 23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에게 고문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당시 표적이 됐던 팔레스타인인들은 하마스의 정치적 경쟁자들이거나 이스라엘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22일 6명의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한 이슬람 사원 밖에서 어린이 등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마스군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위스 경찰이 부패 혐의에 연루된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고위 간부 6명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피파 간부 등 14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에게 공갈, 금융사기, 돈 세탁 등 모두 47건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스포츠 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 대회 판촉권과 후원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법무실은 이들이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스위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 열리는 피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금까지 1,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 85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한 개 지구에서만 2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숨진 곳도 있습니다. 또 인접주인 텔랑가나주에서도 적어도 26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 동부 오디샤와 웨스트 벵갈 그리고 서부 해안가인 구자라트주 등에서도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노인이나 노숙자 등 취약계층들이거나 극심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활동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 등이었습니다. 인도 재난당국은 비정부단체와 정부기관에 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식수 공급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서 최근 계속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5일과 26일에 걸쳐 6시간 만에 300mm의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린 텍사스 휴스턴에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애널라이즈 파커 휴스턴 시장은 4천 채의 가옥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가운데 미 국립기상청은 휴스턴 지역에 또다시 천둥을 동반한 폭우 가능성을 예보했습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주내 40여 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